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34%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각각 25%와 18%를 얻어 트럼프를 이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어느 후보가 트럼프와 맞서더라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크루즈 의원이 단일 후보로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 54% 대 41%로 트럼프를 13% 차이로 앞섰고 루비오 의원은 51%를 얻어 45%에 그친 트럼프를 약 6%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보들은 8일 미시간과 미시시피, 아이다호와 하와이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미시간과 미시시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두 곳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크루즈와 루비오 의원이 단일화를 통해 트럼프의 돌풍을 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일정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양국 간 소원한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7일 네타냐후 총리가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앞서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방문 직전인 오는 18일 두 정상 간 정상회담을 제안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실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내 친이스라엘 이익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에 네타냐후 총리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저마다 이스라엘이 친구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선거전에 끌어들여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9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2010년 이스라엘 방문 당시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 발표로 지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강력한 규제들로 미국의 은행과 경제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금융위기 발생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이나 정치권 담론에서 일반화돼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권이 몰려있는 뉴욕 월가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제는 위기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우리는 더 건전하고 더 강력하게 금융체계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개혁작업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 산업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자산을 쥐고 법률가와 회계사, 분석가들과 결합해 미국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산 석유가 유럽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영 산하통신은 7일 스페인 정유회사 인근에 정박돼 있던 유조선에서 유럽에서 사용될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하역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유럽연합이 지난 2012년 이란산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 단행한 이후 석유 수출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은 대이란 제재 이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제재 이전 하루 36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280만 배럴로 낮아졌으며 하루 200만 배럴에 달하던 원유 수출 규모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를 본 궤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서서히 이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이 알래스카주,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큰 주인데요. 알래스카 하면은 눈, 빙산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또 근사한 털에 힘이 넘치는 개들이 썰매를 끄는 눈썰매 풍경도 떠오르는데요. 이런 기후 환경은 알래스카의 고유 문화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알래스카 수도 앵커리지에서는요, 매년 이맘때 85개 팀 눈썰매 개들의 행진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km까지 이어지는 행진인데요. 이 행진은 80km 대장정을 썰매를 끌고 달리는 눈썰매 개들의 경주 아디타로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행사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를 기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17km 행진 거리가 5km로 줄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눈이 녹아서 맨땅이 드러났다는데요. 다른 곳에서 눈을 퍼다 나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전엔 없던 일이라는 반응인데요. 이 알래스카의 기후변화가 마을의 전통과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알래스카의 지난 11월 기온이 1920년대 이후로 여섯 번째로 더웠고요. 알래스카 수도 앵커리지 시의 2월 기온은 네 번째로 더웠습니다. 예년 기온보다 5에서 6도 정도 높았다고 하네요. 이 날씨 변덕 탓에 알래스카의 겨울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이주한 미국인들은 예상보다 더운 날씨에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곳은 화창한 봄 날씨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20도까지 올랐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3월 9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The Days of Wine and Roses 들어보시죠.
adore Mark nevermore. That wasn't there before. The lonely night discloses just a passing breeze filled with memories of 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남중국해를 군사한다는 외부의 비난에 대해서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로를 완전 봉쇄하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유럽 행문이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아시아 나라들은 물론이고 미국 등과도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예, 왕 부장은 중국의 남중국해를 군사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인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군사 비난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영유권 갈등을 겪는 주변국이나 또 항행의 자유가 침해될 거 우려하는 미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요.
네.
예, 중국은 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활주로 같은 군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고출력 레이더도 설치했는데요.
네.
예, 활주로에는 최신 전투기를 여러 차례 착륙시키기도 했는데 미국과 주변국들은 이런 남중국해 군사 조치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히려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예, 미국을 직접 지목한 건 아닌데요.
네.
예, 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군사활동이 가장 빈번한 나라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화라는 모자를 중국에 쓰여서는 안 되고 이 모자가 더 잘 어울릴 나라는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군사활동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최근에 배치한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왕 부장은 그것도 필요에 따른 방어시설이라고 주장했고요.
네.
예, 또 자신들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안전 등 민간을 위한 시설,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왕 부장은 현재는 이런 시설이 건설 중인 단계라면서 완공되면 외국 언론을 비롯해서 각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참관토록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이 남중국해 도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관장한 나라가 중국이라면서 거듭 이들 섬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또 주변국들은요, 중국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필리핀은 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예, 필리핀 정부는 앞서서 오는 4월이나 5월 중으로 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걸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왕 부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국제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따라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필리핀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요 중국과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서 순찰 활동을 늘릴 거라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국의 군사화를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남중국해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미군함과 군용기의 순찰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왕 부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왕 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국으로 협력할 때도 있지만 갈등을 벌일 때도 있다면서 이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미국과 중국은 이란 핵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협력했지만 이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예, 왕 부장은 또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미국 안에서 중국의 전략을 우려하고 언젠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 걱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이 아니고 또 다른 미국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도 언급했습니까?
예,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중시하지만 예, 북한이 추진하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네.
예, 이런 점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경색되어온 두 나라 관계 개선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 등에서 폭력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민이 급증하면서요. 유럽에서 이 심각한 난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럽하고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 통로를 봉쇄하는 데 합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화요일에 이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예, 이 초안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터키로 대규모 송환해서 이 난민 자격 심사를 한 후에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온 난민하고 이주민들을 터키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중에는 경제적인 이주민도 섞여 있습니다. 유럽은 앞서 이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해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난민들은 받아들이고 이 나머지 이주민들은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네.
예, 이번 초안은 시리아인을 포함해서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보낸 후에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난민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는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네.
예,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들이 불법 업자들에 의해서 안전치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다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네.
예, 올 들어서만도 이 4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만약에 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행에 옮겨진다면 난민하고 이주민들의 그리스 행이 크게 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어렵게 간다 하더라도 이 다시 송환된다면 계속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터키 입장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 건데요. 터키가 합의를 했네요.
예, 대신에 이 요구 사항도 많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실제로 협상도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예, 터키는 이 국경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송환을 맡는 대신에 유럽연합에서 33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고요. 여기에 터키는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 가속화, 그리고 자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허용 등 이 난민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터키의 요구사항들은 받아들여진 겁니까?
예, 화요일에 마련된 초안에는 무비자 방문 허용 등 일부 요구는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초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유럽과 터키 정상들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네요.
예,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 인권 관계자들도 예, 국경에서 난민을 포함해서 구별 없이 송환하는 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예,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네.
예, 이번 초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전망인데요. 유럽연합 관계자는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 합법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화요일 8일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국 내 4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또 동성애자 권리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살펴보고요. 이어서 자녀의 사진을 올릴 때는 먼저 본인의 허락을 받는 게 좋다는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워싱턴 시각으로 오늘인데요. 화요일 8일 미국 여러 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자, 어디에서 지금 선거가 실시되고 있나요?
네, 미시간주와 미시시피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고요. 공화당은 하와이와 아이다호에서도 각각 당원대회와 예비선거를 엽니다.
네.
당원대회는 각 당에 등록한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뒤에 후보를 정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예비선거는 일반 투표 방식의 선거를 말하죠.
네. 자, 이번 선거를 가리켜서 또 두 번째 슈퍼 화요일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미시간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 이 공화당의 경우 대의원 59명을 놓고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의원 수에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그 뒤를 쫓는 상황인데요.
네.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하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위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현재 미시간주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가 0.1%포인트 차이로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거의 20개 달하는 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절반이 넘는 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사태를 막으려는 그런 노력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신랄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들 광고는 주로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공화당의 보수 성향과는 동떨어진 진보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반 트럼프 단체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소한 $1,000,000를 광고했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주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와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하고 일리노이주라면은 또 다음 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주들이죠.
맞습니다. 대의원 수가 각각 99명 또 69명이 걸려있거든요.
네.
현재 두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특히 플로리다주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루비오 후보가 지역구인 플로리다주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트럼프 후보의 반격, 네, 사태를 막으려는 이 광고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경우 화요일 8일 미시간주에 무려 148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대의원 수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이 미시간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해야 이 앞으로 가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시간과 미시시피주 두 주에서 모두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 7일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민주당 후보로 자신이 빨리 확정이 되면 그만큼 더 공화당 후보와의 대결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지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 두 당의 후보 대결만이 아니고 3파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이 월요일 7일 블룸버그 통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74살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사를 설립한 기업인 출신이고요. 이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한 사람입니다.
네,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출마해서 3파전이 된다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양심상 그런 결과가 나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매우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사람들의 편견과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나온다면은 무소속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소속 정당을 여러 번 바꿨죠.
맞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뉴욕 시장에 처음 출마할 때는 공화당 후보로 나갔는데 이 시장 재임 중에 도중에 무소속으로 바꿨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뛰어들 경우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표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요.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동성애자 여성이 입양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입니다.
네.
이 엘라바마주에 거주하는 두 여성이 이 오랫동안 결혼은 하지 않고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 함께 사는 동안에 한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새 아이를 낳았고요.
네.
다른 여성이 또 이 아이들을 입양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 친모가 이 다른 여성,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살았던 여성, 입양모가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네. 뭐 이성 부부나 동거인들이 헤어질 때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기도 하던데요.
네.
이번 소송은 동성 커플 얘기라서 더 관심을 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의 입양이 그 엘라바마주 인근에 있는 조지아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엘라바마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주 법이 무효라면서 생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월요일 7일 이 엘라바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 8대 0으로 뒤집었습니다.
예, 자 어떤 근거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까?
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 권리와 양육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엘라바마주는 매우 보수적인데요. 예. 엘라바마주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또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엘라베마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들 입양은 왜 조지아주에서 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엘라바마주 법원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지아주가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 더 관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라고 하네요.
네, 자, 이번 판결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동시에 그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동성결혼을 둘러싼 문제는 여전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동성애자 부모들이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온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하죠. 전 세계 많이 확산됐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에서도 이 웨이버라는 SNS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주로 이런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또 친구들과 공유하곤 하죠.
네. 그런데 이 사진도 많이 올리지만은 음식 사진이나 또 자녀 사진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인터넷에 자녀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퍼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꾸준히 그런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최근에 당사자들인 어린이들, 자녀들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와 미시건 대학교가 미국의 249가정을 조사했는데요.
네.
이 어린이들은 10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전화기 등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네,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까?
네, 운전할 때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기, 또 누군가 하고 얘기할 때는 대화할 때 그럴 때는 인터넷을 하면서 딴청 부리지 말기 등 누구나 예상 가능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한 가지 연구원들을 놀라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 어린이들의 대답이었는데요. 본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 인터넷에 사진 좀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달란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결과가 놀랍다는 건데요.
네.
워싱턴 대학교의 알렉시 히니커 씨는 조사 결과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데 대해서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 부모들은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의 관련된 일을 공개하는 것을 자녀의 사생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모 자신의 사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사실 그 자녀 사진 공개를 둘러싼 문제 자체가 또 사회적으로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은 2004년에 생겼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도 나왔습니까?
네. 플로리다 대학교 법률 전문 대학원의 스테이시 스타인버그 교수는 부모들이 아기가 있어서 이 자녀들의 인터넷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뉴욕타임즈 신문에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파장이나 지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부모가 SNS에 올린 아이들 사진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사진이 한번 인터넷에 공개되면 없애고 싶어도 무차별 확산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요.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한,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랑스에서는 SNS에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걸 보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프랑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SNS에 사진을 공개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는 사생활 보호법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법상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1년, 4만 5천 유로의 벌금, 그러니까 미화 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최근 프랑스 경찰도요, 자녀의 사진 공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요.
네. 이 프랑스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하니까 자녀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특히 그 아이들의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들이 이런 사진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경찰은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몇몇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또 사진을 지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One Moment in Ti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요. 최근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단체 KKK 관련 인사로부터 공개 지지를 받으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KKK 전 지도자인 데이비드 듀크의 지지 발언을 거부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게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후보의 아버지가 과거 192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KKK 폭동 당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구구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KKK란 무슨 뜻일까요?
네, KKK는 쿠클럭스 클랜의 앞머리 글자를 딴 말입니다. 이 쿠클럭스 클랜의 첫 두 글자, 쿠클럭스는 원래 그리스 말인 키클로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키클로스는 원을 뜻합니다. 이 키클로스에서 원을 뜻하는 영어 서클과 주기 회전을 뜻하는 사이클이 나왔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 지은 책, 국가론에서 정치 체제에는 일정한 주기, 순환이 있다고 정의할 때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클랜은 씨족, 집단을 뜻하는 클랜과 소리가 같아서 차용됐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KKK단은 누가 만든 걸까요?
예,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를 두고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이 처절하게 싸웠는데요. KKK단은 이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생겼습니다. 남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9개월이 채 안 되는 1865년 12월에 전직 남부 연합군 6명이 테네시주 플라스키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히 세를 불려 나갔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테네시주 출신의 남부 연합 기병대 중장 출신이었던 네이튼 포레스트로 이 대마법사라고 하던 KKK의 첫 번째 수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포레스트가 KKK 창단 단원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마법사였다는 데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일부 있습니다.
KKK 백색투건의 공포.
KKK가 미국 역사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건 잔인한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직 남부군 사령관이나 병사, 남부연합 정치인들, 교회 목사 등으로 조직됐는데요. 남북전쟁에서 죽은 남부군 병사들의 혼령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흑인과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타, 살인, 성폭행, 방화는 물론이고요. 몸에 타르를 쏟아붓고 새의 깃털을 붙이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등 공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KKK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1871년 연방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연방법으로 KKK단의 활동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KKK의 활동이 수그러들고 사람들의 눈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 건 1870년대 중반에 들어서였습니다. 이건 연방의회가 만든 법 때문이 아니었고요. 이 무렵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남부 주정부 지도층을 장악하면서 이 흑인을 차별하는 조처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KKK의 부활과 전성기.
1870년대 중반에 종적을 감췄던 KKK는 1920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이민자들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가톨릭 교도들이 미국에 대거 들어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KKK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1925년에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무렵 KKK 조직원이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때가 KKK의 전성기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추문과 내부 권력 다툼, 연방정부 견제, 언론의 폭로 등으로 또다시 급속히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KKK와 흑인 민권운동.
한동안 잠잠했던 KKK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였습니다.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이에 반대해서 KKK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이 기간에 KKK가 폭탄 테러와 살인, 폭력 등을 저질러서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63년 9월에 남부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있는 한 교회에 폭탄이 터져서 흑인 소녀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용의자 4명이 모두 KKK단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KKK는 다시 한번 전국적인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서 KKK단은 조직 내부의 갈등과 연방정부의 제재, 그리고 이어지는 법정 소송 등으로 세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KKK의 현재 활동.
오늘날 KKK는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독립된 분파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인종차별 행위를 백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으로 미화시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KK단의 특성상 현재 조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오단체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기관 남부 빈곤법률센터는 현재 약 5천 명에서 8천 명의 조직원이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KKK 조직원의 약 3분의 2는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주로 중서부 지역에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쿠클럭스 클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a fish out of water?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네 삼촌께서는 뉴욕시티에 잘 적응하고 계시니? 전에 사셨던 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잖아. 라고 하자 제가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하셔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ish out of wa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Today's expression is a fish, F-I-S-H, fish, out, O-U-T, out, of, O-F, of, water, W-A-T-E-R, water, a fish out of water. So when you are in a completely unsuitable or uncomfortable environment or situation, you are considered to be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라는 말이죠. 이 표현은 마치 물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사람이 낯설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인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의 삼촌처럼 오랫동안 조용한 시골에서 살다가 붐비는 도시인 뉴욕에서 살게 된 것처럼이요.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우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사셔서 그런지 뉴욕을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하셔 라는 문장이었죠.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 am really good at playing basketball, but I am a fish out of water when I try to play tennis 라고 하면 나는 농구는 정말 잘하는데 테니스라면 영 맥을 못 쳐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uncle adjusting to living in New York City? I know that it's more busy and congested than where he used to live.
Well, after living in the countryside for most of his life, Uncle Richard is a fish out of water in New York City.
I see. Hopefully, he'll get adjusted to the city soon.
Let's review. A fish out of water is someone who is uncomfortable or unsuitable in a situation or environment. A fish ou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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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Love me tender.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and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는 지난 20년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여러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단호하게 대처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수뇌부와 군부에 대해 더욱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 강제적인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항공유 제공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금융기관을 폐쇄하며 외교관 특권을 남용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외국에 교관을 파견해 훈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폭압적인 정권 하에 이미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감안해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이상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위험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돌볼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